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월요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 월요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월요 증후군이란 일부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일요일 하루를 쉬고 월요일을 맞을 때 겪는 심리적 불안 상태라고 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다시 학교 갈 생각, 일할 생각에 일요일부터 벌써 불안감, 초조함이 밀려오는 것이지요. 심한 경우 두통, 소화불량, 무기력 등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 힘겨운 월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면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해야 되고 공부하는 걸 즐거워해야 되는데 억지로 학교 가고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직장인은 내가 직장에서 뭐 무료로 그냥 서비스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직장, 나를 받아줘서 직장 생활하니까 내가 월급도 받고 생활도 하고 감사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일하는 게.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주말이 길어지니 여행을 가는 등 오히려 평일보다 활동을 많이 해서 일상의 리듬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월요일이 활기차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참 안식을 누리면 새 힘이 충전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면 몸도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모처럼의 휴일에 평안히 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충성하지만 오히려 더욱 충만하지요.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범사를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염려하느라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지요. 또 안식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매사에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 없이 이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요.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승리하는 비결은 이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혹 월요일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분이 있다면 이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활기찬 월요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이 땅에서도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네 번째로 매매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물질 욕심으로 주일에도 장사를 하거나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또는 편리를 위해 사고 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매매가 성행하지 않았으므로 뭐 사고 팔 일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뭐 만나로 내려주시고 다 이렇게 입혀주시고 하니까요. 그래서 매매가 성행하지 않았으므로 계명에 일을 하지 말라고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이란 개념에는 매매도 포함되지요. 매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일이 발생됩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발달하고 상업도 성행한 후에는 안식일에 매매를 금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매매를 금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당시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뒤 바사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졌습니다.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백성들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사 왕의 신하였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간청하여 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왕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고요. 유다 땅의 총독이 되어 백성들과 함께 훼파된 성벽과 성문을 수축하고 개혁을 단행하지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의 삶이 피폐해진 것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한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이 어렵습니까? 일터 사업터가 어렵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느헤미야를 필두로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죄까지 철저히 회개하며 각종 절기와 규례를 회복시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특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명하면서 매매를 언금하지요. 어떤 유다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고 매매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유다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에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했죠. 즉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악이다. 즉 온전한 십일조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말라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온전한 십일조 하지 않음으로 또 병이 들고 또 참 사업도 일터가 꼬이고 하는 거 봅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함으로 바로 이걸 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온전한 십일조는 저주라고 나와 있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악이다고 악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안식일을 일하고 매매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단호히 말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의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악이라 했고 이로 인해 또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악하다 하시고 그리고 이로 인해 재앙이 임하고 또 온전한 십일조 못하면 저주가 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지난 날을 교훈 삼으라고 경고하시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흥망성쇠도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가정이 엉망이 됐다, 뭐 일터 사업도가 엉망이 됐다, 자녀가 엉망이 됐다 하나하나 살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틀림이 없지.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지키지 않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저주든 진노든 재앙이든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지속됩니다. 얼마나 평화로운데요. 체험해 보신 분들 알아요. 안식일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하게 지키는 분들은 너무 평화로워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내 마음의 평화, 평강, 기쁨,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심으로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쁨,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오질 않아요. 세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날 때는 외세의 침략, 기근, 질병 등의 재앙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가정, 일터에 질병, 사고 등의 재앙이 오는 경우 육적인 조건만 살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분야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지요. 만약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 때 이내 재앙이 떠나고 축복이 임합니다. 물론 알고도 지은 채 이런 것은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도 어느 정도의 연단 받는 기한은 있습니다. 왜 연단이란 받는 거니? 그 죄에 대한 연단을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연단이 끝나면은 이내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은총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산다면 재앙이라는 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신명기 28장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나라가 망한 후에야 하나님 떠났던 것을 후회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자 백성들은 그것을 들으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돌이켜 율법을 지키기 위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씁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안식일 전에 성문을 닫아 매매하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사람들은 몸을 정결케 하고 성문을 지켰지요. 심지어 안식일 다음 날에 장사하려고 성 밖에서 자는 이방인들까지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철저히 지켰듯이 오늘날 우리는 마음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이 안식일 끝나고 다음 날 성에 들어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건데도 성 밖에서 자지도 못하겠어요. 성 밖에서 자지도 못하게. 멀리 쫓아버렸어요. 아예 미혹받지 않도록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게 할 만한 요소를 멀리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지요. 이게 미혹받을 일을 아예 없애야 돼요.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받을 일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 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무슨 일을 기억?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 팔고 사는 거 금했고 이방인이 성에 들어오는까지도 안식일을 다음 날 들어오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성 밖에서 자는 것까지도 허용하지 않고 내쫓아버렸다. 백성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즉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켰기에 담대하게 축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식일에는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물품은 전날 미리미리 구입하셔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지키는 게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단 여러분이 초신자를 신방하거나 상담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초신자에게 주일에는 아무것도 사지 말고 가게도 무조건 닫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재앙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실족할 수도 있죠. 그건 잘못 가리키는 것이고요. 말씀이 마음의 짐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교회를 떠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는 갓난 아기에게 억지로 밥을 먹여서 탈이 나게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아무에게나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초신자에게는 안식일 어겼다고 재앙이 임하는 거 아니고 온전한 십일조 하지 않았다고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차별 있게 대우하시느냐?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100일밖에 안 됐어요. 아니면 뭐 돌, 잘 모르겠네. 돌쯤 되면은 소변 대번 가리는지. 본인이 다 치웁니까? 대변? 변? 그러면 못 가리네요. 그러면 100일이나 돌이나 밖에 안 된 아이에게 자, 자든 놀든 하다가, 이불에다가, 그냥 옷에다가 또 이불에다가 소변도 보고 또 대변도 봤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엄마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짐승이냐? 제가 어떤 짐승 보니까 뭐 방이고 어디고 막 눕고 다니더라고요. 변소에든 저기 어디 뭐 야든 화장실이든 뭐 거침없이 싸고 눕고 다니더라고요. 자, 여러분. 너 짐승이냐? 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너 어떻게 이런 데다 이렇게 그냥 소변 눕고 대변 눕고도 하냐? 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건 어머님의 책임인데. 어머님이 제때 갈아내고 제때 치워주고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어머니 본분이지. 자녀에겐 책임이 없어요. 어린아이에겐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다섯 넘어 뭐 하여튼 뭐 세 살 넘어 네 살 가릴 만한 나이 때 가리지 못할 때는 엄마가 야단도 치고 하는 거지. 열 살이 넘어도 가리지 못하면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초신자나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해 믿음이 없어. 그 초신자예요. 그런 경우는 어린아이 취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신다든가 어떤 저주가 임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 예배 후에 가게 문을 열거나 물건을 샀다고 해서 당장 징계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믿음이 교회 다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 할 만한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아직 온전치는 못한데, 그래도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해요. 지킬 마음도 되고 지키지 못할 마음도 돼요. 그 정도 되면, 한 뭐 서너 살 이제 먹었다는 얘기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킬 때, 하나님이 떼친 정도는 해줘요, 떼치. 엄히 책망하는 게 아니고, 살짝 좀 손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지킬 때가 됐지 않느냐. 이제 지켜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살짝 하나님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깨닫죠. 아,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하고 지킬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믿음의 분량대로 섬세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스스로 안식일을 기쁘게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체험도 주시고 깨우침도 주시며 인도하시지요. 물론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임하는 축복을 알려주어야 하지요. 가끔가다 그런 간증을 들어요. 이제 초신자 되신,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한 분이 와서 같이 이제 그런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 전도해가지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근데 뭐 온전한 주일 지키고 온전한 십일조고 기도 열심히 한대요. 그런 분 보면 참 행복하죠. 그지만 그게 오래 계속 지속된다면 너무 행복할 텐데.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냐. 뭐 그냥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그냥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아프고 그냥 어렵게 왔는데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온전한 주일 짓고 온전한 십일조하고 각종 예배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아픈 것도 다 치료되고 그냥 꼬이고 어렵고 했던 문제들이 하나 응답받아도 해결됐다고 이런 간증을 이제 듣게 되죠. 그럴 땐 참,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때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자, 간증을 들려주면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해주면 결국 스스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알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 욕심과 편리함을 쫓아 여전히 주일에도 매매한다면 이때는 연단이 따를 수 있지요. 아무리 지켜주고 싶으셔도 공의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도 매매가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 깨우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고 비난합니다. 당시 규례에 의하면 이삭을 자르는 것, 손으로 비비는 것은 모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이었죠. 그러나 이것도 사람의 장로의 유전이고 사람이 만든 유전이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영적인 뜻이 있는 건데 이들은 영적인 뜻을 알 수는 없어요. 성령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마음은 그게 아닌 것인데 그렇게라도 지키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나마 순종한다 하는 그 믿음이라고도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시대는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우리를 밝게 깨우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건지. 구약에는 오른밤 때리면 나도 같이 때리고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대어주고 바뀌지 않아요?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왼밤 맞으면 오른밤도 대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걸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불을 떼서 밥 지어서 먹는 거 죄라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배가 아프면 당연히 밥 채워 먹어야 되는 건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면 일요일날 안식일날은 불을 뭐 안 뗀다니 불을 안 떼 그렇게 안식일날 불도 지피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불 내서 따뜻하게 해서 맛있게 먹기를 원하시지. 자, 이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지키는 것이 마음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성도들이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서점이나 매점, 자판기 등이 이에 해당되지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 선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뭐 팔고 사고 돈 받고 주고받고 하는데 왜 선한 목적입니까? 선한 목적이지요. 서점에서는 성경이나 찬송, 설교 테이프 등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을 판매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게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판매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판매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판매되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돈을 벌게 뭐 갖다 팔면 돈이 많이 남다 그런 게 한다 이런 게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정욕을 쫓아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지요. 매점이나 자판기는 어린이들이나 초신자들이 세상에 나가 매매하지 않도록 비치한 것입니다. 간혹 어린 자녀를 둔 성도님들이 간식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 아이들이 간식을 사달라고 보채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 안식일을 범하도록 두어야 할까요? 또 믿음이 어린 새신자가 예배에 나왔는데 식사 후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없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죠. 어떤 분은 식사 후에 꼭 커피를 마셔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음료를 마셔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내 이런 편의시설을 두는 것입니다. 이 시설에서 수익이 나면 구제와 선교 등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판기든 아니면 매점이든 그 수익을 본인이 챙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나온 수익은 오직 구제, 선교 아니면 우리 학생들, 장학금 다 이렇게 선한, 좋은 일에 다 사용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기왕이면 안식일에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전날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찌하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향을 기쁘게 받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안식일 날은 일체 뭐 사본 일이 없습니다만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요. 저는 철저히 지켜왔어요. 철저히 지키되 행복하고 기쁘게 지켜왔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 좋은 거예요. 어디 뭐 천리길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음료수가 먹고 싶다 그러면 준비해 간 걸로 먹죠. 여름 같은 데는 뭐 할 수 없지 뭐 뜨뜻한 거 마실 수밖에. 근데 12시가 딱 넘어가지고 휴게소 들어가서 음료수 시원한 거 마시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읍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밖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할 때 궁금한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가족, 친척, 직장, 상사나 동료가 결혼을 하거나 돌잔치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에 잔치하는 사람이라면 대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일 것입니다. 또 세상 잔치는 대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모이는 자리이지요. 그러니 믿음 있는 여러분이라면 거룩한 주일에 세상 모임에 함께할 마음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일에는 세상 잔치에 가지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믿음의 경륜을 계속 쌓아왔다면 주변 사람들도 이미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주일에 세상 모임에 안 가더라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가령 그리스도인들이 회식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처음에는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상대를 모르니까. 그러나 평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런 상황도 잘 통과합니다. 설령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거나 오해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핍박도 물리쳐 주시고 오해도 풀어주시죠. 회사에 갓 들어갔을 때는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회식자리에 갔을 때 마시라기도 안 마시고 상사가 줘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화도 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화낼 일 하나도 없는데 안 마시는 거 좋고 몸에 좋은 건데 그런 가지고 화내는 상사도 있지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 저는 참으로 그리스도이구나 참 그리스도이구나 인정받게 되고 오히려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고 이거 안 마셨다고 너 회사 그만둬 사표 써내 할 일은 없을 게고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100번이라도 사직 쓰고 그냥 나와버려야죠. 그런 회사에 다니면 뭐예요. 그런 회사 있지도 않을 거지만 세상 잔치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사전에 미리 축하해 주며 진심을 전달한다면 오해할 일이 많지는 않지요. 저희는 6남매지, 기도원장 9남매지 그러니까 자손이 참 얼마나 많아요. 엄마, 부모님 또는 할머니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손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원장 조카들이 얼마나 많고 저도 뭐 많이 있지만 기도원장 조카는 또 정말 많거든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뭐 결혼한다, 뭐 또 회갑이다, 칠순이다, 뭐 결혼한다, 뭐 한다 참 많이 있죠. 그런데도요 감사하게 주일날 안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복음화 돼서 당연히 하지만 옛날에 80년대 복음화 안 됐을 때도 주일날 안 해요. 왜? 저희들 때문에 아니에요. 저희들 때문에. 주일날 하면 안 올 것보다니까. 그래 토요일날 해야 기도원장 둘 중에 하나는 갈 거 아닙니까? 제가 안 가면 기도원장이. 대부분 이제 기도원장이 가지만.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만약에 했다면 오히려 민망해야지 핍박하는 사람 없다. 너희 주일날 우리 조카가 누가 결혼한데 아버지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미안해야지. 그 대신 주일날 한다고 하면 그 대신 토요일날 금요일이든 토요일날 기도원장이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거기 합당하게 드리고 옵니다. 좀 안식일이 돼서 참석 못하니까 미리 인사 왔다고 하고 옵니다. 그러면 아무도 다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오지 않고 하고 핍박한다면 여러분이 너무 행동이나 모든 게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하게 행동했다면 핍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한다면 토요일날 할 것이고요. 자, 그런데 믿음이 어린 새신자나 초신자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까운 친척이 주일에 결혼을 하는데 가지 않으면 핍박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예식에만 잠시 참석하는 것은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예배를 빠진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가야 합니다. 또 예식 후 잔치 자리에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식이 끝난 후 잔치 자리까지 가서 먹고 마시며 세상 모임에 함께하는 것은 합당치 않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런 먹고 마시는 이런 잔치에 참석하는 것도 합당치는 않습니다. 물론 초신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처럼 가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되도록 가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식에만 참석한다 해도 믿음이 여린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자꾸 가다 보면 마음이 풀어져서 주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지요. 우리 초신자분들이라도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매일 것 없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도 영혼을 위해 간혹 세상 잔치에 가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가 주일에 결혼하는데 담당 주의 종과 일꾼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때 가지 않으면 영혼이 실족할 수도 있지요. 초신자는 아직 이런 거 안식일 지키고 모르니까 초청할 수도 있고 알려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주일을 어길 마음도 아니고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가주는 것이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기도해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를 더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상황을 볼 때 부득이하게 가야 한다면 또 가줌으로써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면 가는 것도 가하지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하고 양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론 짐승 중에 성경은 양을 최고로 치겠는데요. 그래도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은 사랑치 않으면서 또 그런 양이나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도 혹 보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영혼은 양보다 훨씬 중요하지만 그래도 양이 구덩이 빠졌을 때 누가 건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일이라고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일이라고. 우리 주님 비유들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참 무섭지 않아요? 양은 돈 되는 거는 구덩이 빠져도 살리기 위해서 꺼내도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이삭 좀 비벼서 먹어도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그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의 뜻은 이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생명을 얻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길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곧 율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죠.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계명을 어길 마음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정한 진리 안의 자유함을 얻으려면,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다 하신 분들, 또 억지로 하신 분들,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하신 분들, 기도 좀 단일체다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저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 않는다는 증거가 나올 거고, 바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게고, 하나님 뵙고 싶어 해도, 정말로 하나님 간절히 뵙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게고, 차라리 내가 관계, 이성 관계한 거기는 보고 싶어도, 내 부모는, 내 형제는 보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을 게고, 하나님이 그처럼 싫어하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해도 왜 이렇게 미움이 가는지, 왜 누가 잘 되는 거 보기 참 그렇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지, 학생들은 반에 누가 공부 잘하고 선생님 칭찬받으면 왜 그 학생이 미운지, 칭찬하면요 이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실족당해요. 그런 걸 많이 봐왔고, 우리 주님도 그러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따라다녀서 칭찬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없는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주님이.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과부든 아니면 귀신 들려둔 딸 거기든, 또 하인이든, 이런 경우는 또 백부장이든, 이런 경우는 칭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 찾아본 적이 없다며. 없는 데서는, 그래도 있는 데서는 칭찬을 한 번, 제가 기억하는데 한 번에 베드로에게 칭찬했더니 이내 시험 들지 않아요? 칭찬이 끝나자 이내 시험 들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입술에서 얼마나 강한 말씀이 나고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이내 사단아 내 앞에 물러가라고 주님이 하시게 되는 걸 봐요. 칭찬은,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명을 이렇게 어길 마음이 없으면, 또 계명을 지킨다는 게 행복하면 그분은 반드시 축복받아요. 축복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운전하고 고속도로에 많이 다니는 분들 아시죠? 경찰이 무서운 분은 어때요? 경찰이 무섭다는 분. 그분은 법을 어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무서운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길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경찰이 무서운 거라 이 말이에요. 교통법규를 어길 마음이 추워도 없다면 경찰이 더 사랑스럽고 좋아요. 왜? 가다가 잘못돼서 차가, 내 차가 잘못돼서 멈추라 하면 빨리 경찰 불러서 아 좀 내 차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할 거고, 경찰이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오히려 경찰이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법을 어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싫고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 중심을 이루어야만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지요. 범죄할 마음이 있는 한은 혹여 죄를 범할까 하여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그러다 혹여 죄를 범하기라도 하면 죄로 인한 시험 환란으로 고통받게 되지요. 안식일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법의 범위를 넓혀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어길 마음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음 중심으로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면 첫째,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 했습니다. 둘째, 몸과 마음을 그렇게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했지요. 셋째, 안식일은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넷째, 안식일에는 매매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심으로 이 땅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장차 영원한 심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중에서도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매매하지 말 것을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거룩한 날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냈을 때 우리에게 받는 영적인 축복들이 무엇인지 또한 육적인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 힘으로 영육 간의 형통함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